아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이 복음의 눈으로 분석되고 또그 치유의 응답이 곳곳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요. 모든 시작은 정확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역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꿈속에서 마게도냐로 가라 명하셨을 때 바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것이 그 지역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지역 치유와 회복과 정복에 도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관점이 바뀌어야겠습니다. 모든 지역에는요, 사단의 시스템, 우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지역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입이나 종교와 그런 것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요. 제가 또 아까 어떤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것은 이그 연구원들, 과학 전문인들 사이에서 명상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 하나님 없다고 당당히 외치는 그들이요. 명상에 쩔쩔 매는 거 있죠. 우상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냥 명상하는구나. 이 지역에 좀 힘이 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울은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겠죠. 또, 사단이 그 영혼과 그 지역의 활기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들의 영혼과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격분했을 것입니다. 이 관점은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만이 지역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아시겠지만 좋은 카페에 있다, 이건요, 금방 소문 탑니다. 왜냐, 서로 얘기하거든요. 우리 지역을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 아파트가 얼마나 가격이 올랐다더라. 예. 요즘에 여기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더라. 지역에서요. 다 보면 그 지역을 보는 기준들이요. 육신적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교지로 나의 업의 현장과 나의 지역을 허락하셨다. 이 지역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그 지역을 두고 왜 격분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의식주만 잘 견디면서 부족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잘살것 같으면 예,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아테네, 아덴이라는 도시에 막 계획을 짜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나가는 중에 보이는 그 우상 문화가 너무 격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지역과 이 분야를 내게 허락하셨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지역과 내 분야, 내 전문성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 찾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로, 실제 헌신입니다. 나의 것을 드린다, 이런 표현으로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헌신은요, 최고의 헌신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곳을 살려야겠다. 많은 생각과 자신만의 어떤 계획들이 있지만 성령이 그 방향을 트시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선교를 위한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고 고착되어가지고 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고 또 성령 인도라고 우리는 포장하고 있지만 너무 우리의 어떤 자존심과 이런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전도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제 생각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변화를 참 두려워한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안정적으로 나름대로 자리 잡은 거죠.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근데 그건 헌신이 아니거든요.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잘해왔다고요? 아니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건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요,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우리 다섯 가지를 지난 5주 동안 우리에게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치유라는 것은 뭐냐? 회복의 전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한 미션홈, 만남을 통한 팀사역,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고 그거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역을 보면서 지교회를 꿈꿔야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지교회는커녕 한 명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치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거점 전략이랬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이런 전략을 쓴다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지역에 조그만한 이 무속집 하나 들어오는 게요. 그 지역을 온통 재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한 교회가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정확한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면 다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점은 다른 게 아니라 나입니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정확한 믿음으로 오직의 결론 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러면 모든 스케줄과 나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집중하게 하시거든요. 이 집중의 반대말은 분열입니다. 어떻게 살지, 뭐 하면서 살지, 뭐 먹고 살지 당연한 생각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분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많은 집중들이 보면 되게 갈급합니다. 문제 만나서 갑자기 집중을 하고 혹은 또 뭔가 인생에 좀 한계에 도달됐을 때 또 하나님께 막 간구하듯이 집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중을 놓쳤냐면 행복한 집중을 놓쳤어요.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 행복하십니까? 새벽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들이요. 하늘 갔더라고요. 저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하늘요. 내가 가진 행복에서부터 꾸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왜 저들은 저렇지? 보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하지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살리기에는 아직 머뭇거려지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의 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은요, 행복한 집중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이 행복함을 누렸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이 생겼어요. 저 우상을 무너뜨리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점 삼으사 모든 지역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주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도권 회복. 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데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같은 사건 속에 있고요, 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그 흐름이 있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 인생이 있느냐? 이게 전도자들에겐 가장 중요하죠. 이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그 현장들은 대부분 로마에 속국되어서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영적인 이 불모지였습니다. 뭐 지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어떤 바울을 옹호해주고 지켜줄 세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과 육신적인 것을 의지해서 그 전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곳에 정확한 영원한 시스템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그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겠는데요.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의 지역을 주목하고 있어요.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 된 곳이라고 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된 곳은 철저하게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가 믿는 신들을 다 믿어야 됩니다. 곳곳에 로마의 신전과 신상들이 세워지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정치인들이면 모든 주도권을 여기서 갖거든요. 종교와 영적인 것까지도요. 빌립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도시 같지만 무속과 종교와 귀신에게 완전히 그 문화와 흐름을 빼앗긴 도시.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그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득했는데 그 중에 16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라고 했거든요. 그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이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경제로. 귀신 들린 여종을 데려다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 있죠. 영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완전히 귀신에게 다 빼앗겨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답을 주기는 커녕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 뭐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부분이 보면 귀신 문화들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다 무너져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천년의 그 뭐 유구한 문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귀신 문화거든요. 그런 문화는 오래 있을수록 더 깊이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이 사실상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치인, 교육을 감당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신을 섬겼지만, 로마의 신을 섬겼지만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는 여종을 치유해 주니까 이들에게 경제적인 소망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마땅한데 자신의 이 돈벌이가 없어졌다고, 자기가 벌 수 있는 이 경제의 통로가 사라졌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전도하는 팀을 고발하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죠. 사단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들이요. 그 통로가 사라지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16장 20절에 심히 요란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 전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넣은 죄목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 조용한 전도를요, 사단은 굉장히 요란하고 심히 싫어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렇죠. 저는 오랜만에 놀이터에서 복음 전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욕먹고 쫓겨났어요. 아니, 조용히 제가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설명하는데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뭐라고 또 고발했냐? 로마인들이 할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그들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전도자들이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한다.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을 매우 치고 핍박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전도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요, 세상이 볼 때 이 모습,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이요, 영적으로 무능한 거 있죠.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죄명이 뭐냐? 복음 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간 거거든요. 이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 말을 듣고요. 분위기를 보고 영적인 가치와 그 흐름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무지함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핍박하고요. 그러다가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간수가, 그런 영적인 무능함을 가지고 있던 그 간수가 뭘 택했습니까? 자결을 택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한 사람, 이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둔 그들이요, 중요한 위기가 딱 오니까요, 자결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힘도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곳에서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을 감옥에 넣어라 말아라, 그들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문제 하나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들. 그 지역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일 중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인생의 위기 만나면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실제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식민지로 영적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영적인 무지와 무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 있어요.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전도자들이요, 영적 거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니, 올해 입사한 전주의 어떤 공무원이 자살했잖아요. 유서 남기고 못 살겠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아, 공무원 시험 해가지고 그 경쟁력 높은 거기에 붙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과 그 속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바울은 이런 지역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도자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적 주도권을 허락하셨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집중했습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의 말씀을 따라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꺾으십니다. 그랬을 때 바로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거든요. 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16장 13절 바울의 관심은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내가 살만한 곳, 내가 지낼만한 곳, 의식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시작입니다. 모든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역을 분석하고 파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기도되지 않는다면, 오늘 누강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기도라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그게 얼마나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일인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류가 나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때도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바울의 모든 영적인 이 축복과 승리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16장 25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서도요. 그 채찍 맞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액션,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로 리액션하면 된다고. 리액션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여정 속에 영적인 축복을 몰아서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만남이었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 사역자를 함께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 바울 다음의 그런 후계자로, 목회자로, 영적인 아들로서 세워질 디모데가 이때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했거든요. 루디아와의 만남의 축복, 그것도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곳을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래서 그곳이 지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고요. 루디아가 하는 업의 현장이 전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셨지만 사역자로 쓰임받는 디모데와의 만남, 한 지역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조장 루디아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죠. 저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요, 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기도 속에서 그 업을 감당하셨는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세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영적인 영향력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고 함께 그곳의 다락방부터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산업인 특별히 남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는데요. 바울은 이미 그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두 번째로 흑암이 결박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종 주변을 바울과 팀이 딱 지나가는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언제 만나봤다고요? 귀신이 아는 거죠. 저 전도자들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귀신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집중 속에 있는 전도자들요, 사단이 벌써 압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지 않아도요, 이미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을 결박할 때 하나님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귀신 들린 여정도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그 간수가요, 바울과 또 신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꿈을 통하여 바울이 가야 할 여정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루디아의 마음을 바꾸셔서 순종하게 하셨고 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감옥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다른 방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16장 제일 뒤에 보면 37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을 꺼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이 큰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바울은 처음부터 그거 꺼내서요. 핍박도 안 받고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응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 앞세웠다면 내 방법 앞세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다면 간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간수와 그 집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누렸던 전도자의 흐름,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치유할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립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처음 구원받으면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기가 왜 구원받았고 내가 왜 이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한지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한 믿음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요 직접 넓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세계 지도 보고 뭐 이것저것 여기 살려야겠다 저기 살려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어쩌면 막연했던 바울의 전도 여정이요 말씀 속에서 굉장히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바울이 이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방법은요, 오직 말씀에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이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전하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듣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붙잡았다면 그걸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텐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회복한다 그게 7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요.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 있죠. 언약의 가치를 아는 전도자들은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압니다. 최고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저는 감히 장담하지만 제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우리 도은이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스케줄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담임 목사님을 닮았다면 아마 죽을 위험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 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도은이는. 예. 저는 교회 너무 빠지고 싶었는데 한 가지 허용되는 게 눈병. 성도들에게 눈병을 옮기는 선아 누나가 그렇게 교회에 빠진 거 보고 그렇게 눈병 걸리고 싶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 안 걸렸습니다. 예. 예. 주여. 네. 그만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좌의 능력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한다. 기도 처소를 찾고 예배 처소를 찾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세워질 때도 자기 집보다 학교보다 교회를 먼저 세웠거든요. 그게 그들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이 언제 3단체의 영향력으로 엄청나게 크게 빼앗기게 되었냐? 존 F. 케네디 대통령, 35대 대통령이 모든 학교로 하여금 수업 시작 속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 그때부터. 이 사단의 영향력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수직 상승하게 된 시점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예배를 실패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에 전도가 곧 삶에 있어서의 사명으로 바울은 붙잡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도의 여행을 한다 표현할 정도로 모든 스케줄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뭐냐?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 여행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3개월, 2년 집중하고요. 그 모든 스케줄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야 돼요. 우리의 전도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좀 해본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좀 일어난다 해도 결국 그 전도운동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요즘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딸이 그렇게 고집이 세졌어요. 말을 배워가지고요. 내가 바지 입을 때도 내가 그 지가 입으면은 한쪽에다 두 다리를 놓고 혼자 울고 있어요. 그렇게 부족한데도요. 얼마나 고집스럽게 보이는지. 제 성질 같아서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절대 때리면 안 된다대요. 그래서 말로 타이르고 참고 못 참겠으면 엄마가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아이는 그 시간표 속에 그런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갖는 시기라고 치지만 우리 인생의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축복 이 방법을 걷어차버린 채로 내 방법을 고집할 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 보일까요? 부족해 보일까요? 바울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삶 오늘에 집중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빌립보를 비롯한 마게도냐 전체의 영향력을 허락하셨고 결국엔 그 여정을 따라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 바울이 죽어서도 그 영향력이 지속됐습니다. 후대를 통하여. 결론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일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요. 영적으로 병들고 다른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으로 가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말씀 앞에 서서 다른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목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고 잘되고 꽃길만 걷자. 이런 세상의 수준 낮은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끝,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정은 다른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때로는 이 응답이요, 요셉처럼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큰 인생의 고민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시는 거 있죠. 저는 조금 가볍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 전도라는 것도 참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기 싫어지고. 근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공의 대본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액션 영화 주인공들은요,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을 만나야 빛납니다. 그렇죠? 어설픈 싸움으로 이기면 그 주인공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대단한 문제를 만날수록 그 주인공이 더 빛나거든요. 이 모든 대본과 그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델로 비유하셨거든요. 모델이 자기 입고 싶은 옷 입습니까? 디자이너가 입혀주신 옷 입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지역 치유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좀 품어지는 단어가 관점입니다.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찬양 말미에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